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취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사무엘 시대에 사사기의 끝자락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죄악이 굉장히 극심했고 특별히 그 엘리 사사였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굉장히 그 많은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그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불리해지고 이제 거의 그 지게 되자 우리가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그 여호와의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맨 앞에 우리가 이렇게 두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더라 이긴 그 경험이 있으니 우리도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지고 아주 이렇게 참패를 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얘기를 들은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도 이렇게 놀라서 이제 의자에서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맞게 되지요. 그런데 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광이 떠난 시대. 이제 이가봇은 이제 이카보트라는 이제 말일 텐데요. 그 이제 이라는 말은 그 의문사로 어디에라고 하는 뜻도 있고, 혹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감탄사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보트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카봇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 모세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 때 홍해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구나,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를,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 이 탄식과 이 절망과 안타까움과 어떤 한숨의 어떤 그런 소리가 단지 비느하스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살았던 모든 이들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마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시대가 지나가고 열광의 시대가 지나가고 열정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교의 시대를 거쳐서 부흥의 시대를 이렇게 겪어왔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세계에서 유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의 어떤 실수와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열광주의 시대가 지나가면 이 혼합주의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다음에 어디로 가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신의 신전에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든 야훼든 다곤이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들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다다익선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며 그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함께 둡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절대적인 진리를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탄식했던 것처럼 냉소만 가득한 회한만 가득한 더 이상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환경,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 공간의 어떤 설정들을 그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현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무대로 작동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암소 두 마리에 의해서 이 궤가 반환되기까지의 어떤 사건들은 여기에 사실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사무엘이 지도자로 이렇게 선출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보입니다만 사무엘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자리까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는 자리까지요. 그의 백성들 때문에 냉소를 당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지몽매한 일을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블레셋인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젖된 지 얼마 안 된 젖을 안 뗀 그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두 마리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그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욕을 먹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영광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울컥울컥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매일마다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내어주는 것을 감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의 방황을, 그의 백성의 혼동을, 그의 백성의 무책임함과 그의 백성의 아주 그 폐역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든 좀 동원화시켜서 멋진 일을 하는 게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어디 단기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좀 멋진 일들을 꾸미기도 하고 멋진 주제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런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 훌륭한 사역들 혹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역들을 하는 것보다 그 관계를 유지하며 끌어안고 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달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 자식의 어떤 그러한 좋은 것과 나에게 주는 기쁨만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에게 실망이 주는 그것까지도 끌어안는 것이지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 언약계라는 것은 사실 언약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어떤 그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돌판이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서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아라. 일종의 혼인증서 같은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네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내세우기만 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매우 가증한 죄요 오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현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 혹은 눈에 보기 남들이 보기에 어떤 좋은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혹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이 험난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혹은 선교나 혹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그 멋진 어떤 선교적 이상 같은 것들을 그 앞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1992년 10월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굉장히 신령파적인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은 학교를 그만두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 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살던 곳이 성남이었는데 성남에서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여주까지인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은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예멘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왜 92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순교의 시대를 지나고 부흥의 시대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몰랐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강한 어떤 외부적인 드라이브가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해외 토픽에도 실렸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또 한국교회에는 굉장한 선교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교로 사러 나갑시다 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일종의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빨리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도해서 선교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한부 종말론은 사라졌습니다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기대하고 바랬던 어떤 그런 몸의 경향성은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 추동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의 진심을 제가 여기서 의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제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갈 거니까, 나는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삶에서 지금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피하고 어떤 이렇게 뒤로 미루어 버리는 그런 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과연 있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박사님은 그 기도,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라는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술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긴장성이 있게 느끼도록 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나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두절미하고 윤리 그것만으로 내 경건이 성립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요 윤리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이 금식을 명하고 가르치신 분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분과 내가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행동으로 금식을 한다면 오죽 좋습니까? 그것이 금식을 주신 그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쳐다보아라. 이 말씀 가지고 나에 대하여 태도를 정비하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를 우상화하고 금식을 우상화하고 십일조를 우상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고 그것들 자체로 만족하려 하고 그것들 자체에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만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우상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경건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금식의 목적이요 십일조 드리는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듯이 모든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심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제사 제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이 가르치는 참된 실제인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 제도만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윤리에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입에 말씀으로 주신 금식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입술에는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정말 세상의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그 명분들이나 이러이러한 도덕들을 우리가 최선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어떤 주장의 이면에는 단지 욕먹기 싫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말씀에 의하면 이 언약궤가 누구에 의해서 귀환이 되고 있습니까? 암소들이 그 언약궤를 지고 귀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5장이나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법궤가 언약궤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사무엘이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암소는 무슨 죄지요? 암소는 아무 죄가 없는데 블레셋 사람, 블레셋 도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암손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범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먹여야 되는 송아지들을 두고 자기의 길을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특별히 6장 14절에 보시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이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이제 번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번제는 이렇게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로요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소권을 위해서 이 암소가 하나님께 어떤 올라가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다라고 하는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 2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지요. 사사기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사사시대 때 주어진 명령은 여호수아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너희가 올라왔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르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바쳐진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암소 두 마리를 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제를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의 신실함을 이런 식으로 지키시고 보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블레셋 사람의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자리에 서서 거봐라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신은 없다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혹은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이든 다른 종교의 신이든 다다익선이다 라고 하는 그 견해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냉소주의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아 영광이 사라졌어 라고 하는 그 냉소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소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 암소의 자리는 사실 이 암소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이단에 가까운 풍류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암소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면 모든 구약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주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길을 걷는 그 암소 겟세마네의 그 주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암소의 어떤 행적, 암소의 어떤 암수기라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창조 시대 이후로 예수를 보고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라면 신약 이후에 재림까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삶을 또한 바라보고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소처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분의 신앙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이렇게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함석헌이라는 분의 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로댕의 그 조각가였던 로댕의 늙은 창부라는 그 작품을 이제 해설한 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일찍이 프랑스에 이름난 로댕의 늙은 창부라는 아로새김을 본 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한국의 꼴이라는 생각을 금치 못하는 사람이다. 내 그 꼴을 보니 한 늙은 계집이 몸 위 절반을 앞으로 구부리고 한 손을 등 뒤에 붙여 가락을 구부려 고민을 나타내며 한 손을 들이워 힘없이 자리를 붙들고 다리를 굽혀 걸어 앉았는데 그 고개를 깊이 숙이렸더라. 온몸에 살은 떨려 마른 뼈가 두드러지고 목은 쏙 빠지고 가슴은 툭 우그러져 극도의 노쇠를 보이고 있더라. 대개 저는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산 자라 억누름을 받았고 짓밟음을 당하였고 물건같이 다룸을 받았고 짐승같이 대접함을 겪었다. 그뿐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를 업신여겼고 저를 잃었다. 온몸에 남은 것은 더러움의 기록뿐이요 한 마음에 남은 것은 슬픔의 기억만이다. 그러나 읽는 이들아, 그 계집은 나를 놓지 않는다. 그에게 존경을 주어야 한다. 저는 사회의 제약을 대신 맡아줬기 때문이다. 늙은 갈보야, 너는 사회의 무지와 잔인과 비루와 거짓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수성, 인격 밑에 숨는 마성, 이 모든 것을 가냘픈 내 한 몸으로 다 받아 걸머졌었다. 그 때문에 너는 처녀성을 빼앗겼고 인간성을 잃었고 젊음을 다 없애먹었다. 너 때문에 신사는 그 젊잔음을 뽐낼 수 있고 숙녀는 그 깨끗함을 자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로댕의 작품을 마치 그 한 민족의 어떤 처지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찢겼습니다. 우리는 많이 수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우리가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더 겪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3년 전쯤에 그 친한 후배들하고 1월 달에 지리산에 그 천왕봉이라는 데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겨울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냥 전날 저녁에 전날 오후에 올라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해 뜨는 걸 보겠다고 올라갔는데 바람이 정말 세게 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네 명이 올라갔는데 한 명은 정말 등산의 등자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처음 그렇게 산에 올라가 보는 친구였는데 제가 몸무게가 80kg대 중반입니다만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정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한 3, 4m 이렇게 쭉 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그 친한 관계일수록 그런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 돈독해집니다. 그 우리 중에 이렇게 등산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일출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에 에이 뭐 그냥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러고 내팽개치고 저 혼자 간다면 그것은 참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당한 처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교우들 안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언약적 관계의 신실함을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깨지 않으셨듯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수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수욕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담담하게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럼 자세와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수단화하거나 전문가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자유롭게 역사하심을 그들은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우린 들여봐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담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답을 낼 수 없는 이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어디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이가봇의 현실에 우리는 우리의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담담히 걸어가고, 그래서 망해도 죽어도 우리가 멋있게 망하고 멋있게 죽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이들이 회복이 되고 다른 이들이 속건이 되며 우리는 그냥 번제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몸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2부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매 중에 이제 하나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두 주 전에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분만을 했는데 몸이 다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입었던 그 청바지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살이 쪘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이제 골반이 이제 벌어져서 그 청바지가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우울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의 위대함, 자기 몸이 어떻게 보면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수결해집니다. 몸이 찢기는 고통을 겪어야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단지 고난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아니라, 단지 수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우리 속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투성이의 몸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찢기고 발기워지고 수욕당한 그 몸, 그 살을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 그것과 동일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처참하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회한, 우리의 허무, 그리고 우리의 주름들을 그분이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뭔가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그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회한조차도, 주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지조차도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역사를, 세상을 주님께서는 그의 몸으로, 그의 살로 받아내신 분입니다. 그 받아내신 분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새끼를 떼어놓고 결국에는 번제로 드려지고 마는 끔찍한 삶, 무시무시한 삶을 받아야 되고 그 길을 터벅터벅 가야 하는 우리를, 온 세계를 이미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지금이야말로 울며 씨를 뿌릴 때인 것입니다. 순교의 시대만큼 믿음이 요구되는 회한과 허무와 혼합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개혁을 부르짖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으로 혹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교회를 갱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룹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며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이야말로 주님, 우리가 가진 그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언약궤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도덕을 내세우고 어떤 종교성을 내세우고 어떤 멋진 어떤 사명을 내세우고 내세운다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함이 없으면, 주님, 우리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악과 한계를 체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지금의 말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맞부딪히게 되는 현실 속에서 보여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그렇게 감수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 결과가 설령 붙잡혀서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블레셋 사람의 자리보다는, 허무에 빠진 냉소주에 빠진 이스라엘의 자리보다는 그 자리가 더 주님의 자리와 가까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이 더 영광스러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특별히 억울한 것을 감수하고 내가 행하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을 겪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